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을 헤는 듯한 추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불길을 사모해서 새벽 제단을 깨우러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 위해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1장 2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사람들은 모두 자기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크리스천들은 미래에 대한 관심을 바꾸어서 좀 신앙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십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도록 딱 틀에 박힌 코스로 픽스해 놓으셨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시는 것과 완벽하게 로봇처럼 우리를 컨트롤하시는 것은 또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행하시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자유의지 가운데서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결정과 행동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미래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몫과 우리 자신이 해야 될 몫이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도 뭐 미래는 바뀔 것이 없다. 이러면 운명론자가 되죠. 회의론자가 됩니다. 그러나 뭐 신은 없어. 다 나 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하면 인본주의자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인정하는 신본주의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분명히 또 우리의 할 책임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미래는 달라집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이해하는 큰 틀이 될 것입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가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의 길을 둘 것이다. 나는 축복으로 가는 길을 분명히 가르쳐 주었다. 이제는 선택은 너에게 달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어떤 미래가 열리는가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가 우리가 닥쳐서 깜짝 놀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미래를 확실히 예측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내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미래를 만들어가는 길은 과거, 현재,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내가 창조하며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운명이 아니라 섭리를 말합니다. 미래가 정해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따르면 우리는 축복의 미래를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29절을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여러분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도 평생 여러분 앞에는 그리심산의 축복과 에발산의 저주가 놓여져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축복의 그리심산이 열릴 것이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저주의 에발산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순종하다가 중간에 두려움과 세상적 유혹에 넘어가서 잠시 불순종의 길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대가를 치르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까지는 잘 순종하면서 갔다가 건너고 나서부터는 이 광야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원망하며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막 난리를 쳤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난리치지만 않았더라도 40년 돌아갈 길을 40일로 줄어들어서 약속의 땅으로 진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어서 불순종하는 바람에 4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긴 갔는데 자기들도 못 들어가고 자기들의 다음 세대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이 다음 세대에게 너희들은 부모의 잘못을 반복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사람들도 반드시 회초리를 드셔서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약속의 땅으로 언젠가는 데리고 가시는데 죽을 고생하면서 가게 되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고생하는 게 아니었는데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순종하면서 처음부터 의심하지 않고 가면 힘찬 행진이 계속되지만 내 마음대로 가면 그래서 불순종을 하면 고통이 오게 되는 것이에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위한 아주 자세한, 아주 디테일한, 아주 탁판에 박혀진 청사진을 갖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미명하에 자기가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될 것도 다 막 물어봐요. 나 짜장면을 먹어야 돼요. 뭐 짬뽕을 먹어야 돼요. 우리의 어느 학교로 지원해야 돼요. 자기 실력에 맞는 학교 지원하면 되는 거지. 우리 학교 어느 학교로 지원해야 또 떨어지지 않고 붙을까요? 내가 LG 주식을 사야 돼요. 뭐 샤오미 주식을 사야 돼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세 자매 중에서 누구랑 결혼해야 돼요? 그거 물으면서 목사님 찾아들 다니면서 막 예언기도 받습니다. 그 예언기도 해주는 목사님들도 가짜고 받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듯이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숨막히도록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컨트롤하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인격체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재능과 특성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결정할 수가 있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 그것은 운동 경기 들어가기 전에 감독이 짜주는 거대한 작전 계획과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휘슬이 딱 울리고 들어가면 선수가 알아서 해야 돼요. 어떤 선수가 패스만 오면 감독 봅니까? 이거 좌로 차야 돼요? 우로 차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미 경기 전에 그런 거는 감독이 수없이 많은 훈련을 통해서 상대 선수의 장단점은 이것이고 네 장단점은 이거고 이번에는 4-3-3 포메이션으로 들어가고 이번에는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고 수없이 많이 감독의 뜻과 계획을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주지시켜놨기 때문에 원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는 모든 돌발 상황은 선수가 그 원칙에 입각해서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훈련을 시키시고 모든 영성을 훈련시켜 놓으셨으면 이제 인생의 현장에서 터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내가 그 말씀의 원칙에 입각해서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답이 아니라 원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나침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시험 볼 때 정답만 딱 외우고 들어가는 사람은 이제 바보죠. 문제는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나 방정식의 원칙을 딱 터득하고 간 사람은 아무리 문제가 바뀌어도 그걸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칙이에요. 그 가치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처한 상황에 대한 디테일한 정답을 무슨 주식을 사야 되고 뭐 이 사람을 써야 되고 말아 이걸 정해주진 않지만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말씀의 원칙이 있어요. 혀를 함부로 놀리는 사람, 분노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 다 조심하라고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이것을 여러분의 회사에서 인사를 할 때도 여러분은 반영할 수 있을 거예요. 결혼 상대를 선택할 때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말씀에 입각해서 하는 사람, 돈 문제를 함부로 남의 빚보증 써주지 않는 사람, 여러분이 성경을 쫙 읽으면 돈 문제에 대해서 성실하지 않은 사람과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과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다 나와 있어요. 그 원칙에 입각해서 여러분이 사람 선택할 때 결정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한 우리의 인생을 풀어나는 원칙입니다. 처음에는 좀 답답하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가슴속으로 깊이 기도하면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자, 중요한 게 그거예요. 31절 보세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땅은 주세요. 그렇지만 그 땅을 반드시 너희들이 차지해서 거주하라는 거예요. 다른 신명기 말씀에 보면 너희가 반드시 그 땅을 밟고 차지하라고 또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주셔도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명약을 줘도 그 약을 먹지 않으면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땅을 얻기 위해서 아무리 험한 곳이라 해도 일단 전진해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함께 하셔도 너희 믿음의 행위만큼 많은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행동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라고 해도 제가 순종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결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약속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약속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러므로 가나안 땅을 제대로 정복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끝까지 제대로 정복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그건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지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주시고 그 말씀들을 신실히 이행하실 준비를 갖추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백성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똑똑한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백성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인데 자립을 원하는 목사님들에게 이제 목회 멘토링을 할 때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얘기하면서 그분들이 설교의 원칙, 교회 은혜론, 기름 부으심의 원칙에 대해서 물어보시길래 전 제가 하는 대로 말씀해 줬어요. 하루에 일주일에 10시간에서 15시간 이상은 미니멈으로 설교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스케줄 다 줄이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비책을 말씀드렸는데도 다음에 모였을 때 그 그대로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또 물어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습니까? 한 달, 두 달, 세 달을 만난다. 15시간을 어떻게 설교 준비를 합니까? 바빠서. 그래서 말씀에 15시간을 준비 못하면서 어떻게 부흥을 기대합니까?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떤 부흥의 지름길이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지름길을 원하지만 이미 주어져 있는 원칙에 순종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다음에서 또 물어봐요. 어떻게 부흥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 제가 그래서 그때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사람들이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구나. 한국 교회는 너무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은 너무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공부는 많은데 성경 순종이 없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없어요. 약속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저는 지금도 후배 목사들한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씩 설교 준비를 하고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를 하고 교회 곳곳에 모든 모임을 기도화하면 성령의 불이 온다.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하늘의 문지기가 되도록 교회를 열어놓으면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초대교회를 부흥시켰듯이 여러분의 교회도 부흥시킨다. 한국교회는 절망의 때가 아니다. 문제는 순종하지 않는 목사, 장로, 리더들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문제가 없다. 약속은 아직도 신실하시고 성령은 아직도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은 똑같은 능력과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줄 준비가 계신데 우리가 순종을 안 해요. 알았다 그러고 그냥 흘려버리는 거죠. 이 순종이 쉬운 것도 아니었어요. 지금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하는 이 땅은 당시 청동기 문화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미 철기 문화를 살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와 성비를 갖추고 있는 정예화된 군대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평균 신장도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커요. 어렵죠. 그러나 무엇을 보는가가 보다 어떤 눈으로 보는가가 중요해요.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굉장히 무섭고 커 보여요.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은 결코 순종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문제는 분명히 있지만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면 넉넉히 이긴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그러면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전문가들이라는 사람은 세상을 잘 보는 사람이지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문가 말 듣고 있으면 교회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회의해 갖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교회는 똑똑한 사람들이 회의하는 게 아니고 순종한 사람들이 기도해서 하는 거야. 우리 모두가 힘든 도전을 싸우면서 살아가지만 내 자신의 능력으로 돌파할 수 있는 장애물이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분이세요. 가장 연약한 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장 강한 자가 됩니다. 성경은 그런 끊임없는 기적 같은 승리의 반복이에요. 영적인 능력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나는 왜 능력이 없나?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왜 죽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능력도 주시지 않아요. 있는 능력도 없어질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한 달란트 받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 거 빼앗아서 열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준다고요. 기도는 또 그래요. 기도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응답 안 하냐고 막 화를 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으로 응답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으로 응답하기를 원해요. 공이 내 쪽으로 넘어왔는데 내가 받아치지 않고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고 왜 경기가 진행되지 않느냐고 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기도 응답에 있어서 내가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응답해 주기를 원한다면 내가 순종으로 응답해 드려야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미 분명히 내려와 있는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축복의 응답을 기대하겠습니까? 이 27절 말씀에 또 중요한 게 있는데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우리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순간을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원래 미래라는 게 성실한 오늘이 쌓여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순종하지 않으면서 거대한 미래의 축복을 꿈꿔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항상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지 스스로 계셨던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에요. 순종은 즉각적이라는 거예요. 절대 내일 하겠다 그러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내일 말씀하셨지 오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하시는 건 오늘 순종하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하라는 거예요. 라면을 시간을 지나서 먹으면 퍼져서 먹을 수가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순간에 순종을 해야 이 순간에 나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핀포인트 레슨이기 때문에 지금 주시는 거예요. 핑계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바로 순종을 해야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내 안에 폭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순종한 그 수많은 순간들 때문에 여러분이 받을 수 있었던 수많은 축복들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오늘 순종하는 것. 어떤 분들은 너무 거창하게 인생의 큰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눈앞에 놓여있는 작은 순종들은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사님 제가 신학교 가서 주의 종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면서 정작 오늘 해야 될 새벽기도 안 해요. 큐티 안 해요. 자기 맡기는 사역에 막 늦게 와요. 집에서 자기 방 청소 잘 안 해요.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 교회 안내나 성가대 봉사하면서 지각하고 빠지는 거 너무 쉽게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 분명히 알아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종 되는 것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왜냐하면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한 자를 하나님이 큰 일로 부르실 리가 없거든요. 막 세계 선교 열방을 향한 꿈 꿈꾸면서 자기 방 책상 정리도 안 하고 자기 아내에게 함부로 말하고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 무슨 열방을 향한 꿈과 비전을 꿈꾼단 말이에요. 눈은 소리 없이 쌓이지만 언젠가는 나뭇가지를 부러뜨립니다. 일단 지금 내려온 하나님의 작은 뜻부터 눈앞에 있는 것부터 실천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점점 능력을 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일을 열어주십니다. 불순종은 하늘의 능력이 다운로드 되는 것을 막는 걸림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불순종의 기록들이에요. 첫 번째 계시에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두 번째 계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순종하기도 전에 두 번째 계시를 원해요. 자꾸 하나님의 음성 들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음성 들려주겠어요? 첫 번째 한 말도 안 들은 애한테 두 번째 말씀 무슨 재미가 나서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냥 침묵해버려요. 나도 내 말 무시하는 사람한테는 그냥 일 안 맡겨요. 침묵해버려요. 네가 나를 무시하니까 나도 너를 무시할 것이다. 여러분이 불순종하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에게는 계시가 끊어져요. 하루 이틀 몇 주 몇 달을 쌓아온 불순종의 걸림돌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흘러드는 것을 다 차단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음성을 다시 듣고 싶다면 돌아가서 기억나는 모든 불순종했던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들을 찾아내서 하나씩 순종하기 시작하십시오. 제가 단언컨대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폭포수처럼 들릴 거예요. 응답의 걸림돌인 불순종을 치우면 영적인 혈이 돌립니다. 내 영혼에 피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흥이라는 것이 뭔가 새로운 것을 깨닫는 게 아니라요. 이전에 주셨지만 내가 불순종했던 말씀을 회개하면서 그 불순종을 회개하면서 그 말씀의 먼지를 털고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야. 붙잡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은 기적의 땅이 열린다. 약속의 땅을 밟게 될 것이고 약속의 땅으로 전진해 들어가는 그 순종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